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종이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20세기 미국 문학의 최고봉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will stay with you
until I'm dead fish. 뜨거운 태양, 거칠은 파도를 무릅쓰고 드디어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 항구로 끌어왔지만 상어들에게 다 뜯기고 남은 것은 오직 뼈뿐.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한 장면입니다. 바다 낚시를 다니는 쿠바의 나이 많은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중편 소설 노인과 바다는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으며 헤밍웨이를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간결한 문장, 자연에 대한 동경, 인간 의지에 대한 찬양이 들어있는 이 소설은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영문학도들의 필독서가 되고 있습니다.
헤밍웨이는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 전쟁 중 부상, 비행기 추락사고, 자살로 알려진 종말까지 그의 소설 속 주인공들만큼이나 다양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1899년 일리노이주 오크팍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도시 시카고 근교입니다. 이남 사녀 중 둘째, 위로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화가이면서 음악가였습니다.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란 어니스트는 고등학교 때 학교 신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니스트는 당시 유명한 스포츠 기자 링 랜더의 글이 좋아 자신도 그처럼 쓰려고 노력하면서 점차 글 쓰는 재능을 익혀갔습니다.
헤밍웨이 가족은 여름이 되면 미시간주에 있는 별장에 가서 지내다 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니스트에게 낚시, 사냥, 텐트 치는 방법, 불을 피워 요리를 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모두 나중에 그의 작품 세계에 반영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지고 미국이 막 참전을 하던 1917년,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대학을 가지 않고 대신 군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력이 나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헤밍웨이는 미주리주에 있는 캔사스시티 스타 신문사에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헤밍웨이는 병원, 경찰서, 열차 정거장 등을 돌며 매우 활동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신문사의 경험은 헤밍웨이의 작품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문사는 기자들에게 문장을 짧게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독특한 요소를 찾아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재빨리 이 두 가지를 다 익혀 이른바 빙산 이론을 굳혔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문장 스타일입니다.
늘 적극적인 것을 추구했던 헤밍웨이는 당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1차 세계대전의 현장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신문사를 그만두고 적십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 배치돼 구급차 운전수로 일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헤밍웨이는 밀라노에서 무기 공장이 폭발할 때 처음으로 부상병들을 목격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를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 가능한 한 최전선까지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자신도 200개의 파편이 다리에 박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긴급히 밀라노 육군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6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그는 부상이 아물고 전쟁이 끝나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선에 가 있는 기간은 1년도 채 안 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헤밍웨이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보고 겪은 것들을 글로 써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때 경험한 것들이 작품 속에 투영됩니다.
미국에 돌아온 헤밍웨이는 캐나다의 토론토 스타 신문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신문사에서는 헤밍웨이가 쓴 시카고의 삶에 대한 글을 좋아했고 보수도 괜찮게 주었습니다.
헤밍웨이는 시카고에서 작가 셔우드 앤더슨을 알게 됐습니다. 앤더슨은 미국에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최초의 작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헤밍웨이는 앤더슨의 글이 정말로 사실적이라고 느꼈고 자신도 그렇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앤더슨은 헤밍웨이에게 글 쓰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앤더슨은 또 프랑스 파리로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파리는 세계 여러 곳에서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헤밍웨이는 얼마 전 결혼한 헤들리 리차드와 함께 앤더슨의 권고대로 1921년 파리로 갔습니다. 이들 신혼부부가 도착한 파리는 춥고 칙칙했습니다. 이들은 파리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은 좁고 물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론토 스타지가 여전히 헤밍웨이를 유럽 특파원으로 파견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내기는 풍족했습니다. 또 그 직책이 헤밍웨이에게 글 쓰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헤밍웨이는 파리가 어떤 곳인가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애썼습니다.
헤밍웨이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프랑스 풍습과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중에는 1920년대에 파리로 온 예술가,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인 에즈라 파운드, 전위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 작가 스콧 피츠제랄드 등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명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금방 헤밍웨이가 유능한 작가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은 헤밍웨이의 작품을 미국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취재를 하느라 온 유럽을 돌아다니며 정치, 평화회의, 국경 분쟁 등 여러 가지 글을 썼습니다. 각종 스포츠, 스키, 낚시 등에 관한 기사도 썼습니다. 헤밍웨이는 나중에 스페인 전쟁에 관한 글을 쓰게 됩니다. 토론토스타는 헤밍웨이의 보도가 마음에 들어 더 많은 기사를 보내도록 재촉했습니다.
헤밍웨이가 내놓은 최초의 소설집은 In Our Time, 우리들의 시대였습니다. 여기에서 큰 관심을 끈 작품은 Big Two-Hearted River, 미시간주로 낚시 여행을 떠난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전쟁이 이 청년에게 끼친 영향을 묘사한 것입니다.
헤밍웨이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다닌 경험을 살렸습니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과거와 전쟁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헤밍웨이는 소설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가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이 소설은 미국 최고의 현대 소설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최우수 작품집 같은데 흔히 끼는 소설입니다. 1925년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헤들리와 헤밍웨이는 아이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왔다가 아들이 태어난 뒤에 즉각 파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무렵 헤밍웨이는 장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장편으로 자신이 진지한 작가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 또 돈도 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입니다. 이 장편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럽에 사는 미국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전쟁은 젊은이들의 꿈을 파괴했고 그 꿈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가 거트루드는 그런 사람들을 The Lost Generation,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헤밍웨이의 이 소설은 즉각 대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One generation passes away, and another generation comes. But the earth abides forever.
The sun also rises. 불과 25살의 나이에 헤밍웨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헤밍웨이의 예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장은 짧고 설명이 없었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가 성공한 뒤 그는 파리에서 더 유명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폴린 파이퍼라는 미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 잡지 보그의 편집인이었습니다. 헤밍웨이를 만나면서 이 여성은 헤밍웨이 부인 헤들리와도 친구가 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어니스트 헤밍웨이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헤밍웨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